유머 하나를 함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말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말 꼬리 잡고 늘어지는 사람. 말을 빙빙 돌리는 사람. 말을 뒤집는 사람, 말머리를 자르는 사람, 그런 유머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말 꼬리 잡고 늘어지는 사람, 말을 빙빙 돌리는 사람, 말을 뒤집는 사람, 말머리 자르는 사람. 잘 안 웃으시네요. 제가 그 설교 시간에는 유머를 잘 안 합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그 웃기는 말을 좀 하는 편인데 설교 시간에는 설교가 가벼워질까 봐서 그 유머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잘 못해서 그런지 잘 안 웃으시는데 웃으시라고 한 거고요. 아, 이 유머를 한 진짜 이 유머를 사용한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글로 읽으면, 문자로 읽으면 이 말을 두 가지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말을 먹습니다. 말고기 먹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말을 먹습니다. 언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먹는다 하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두 가지 중에 후자, 사람이 말을 먹습니다. 언어를 먹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잠언 18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답니다. 열매, 입에서 나오는 열매, 말을 말하죠. 말을 먹게 되고 그 먹음으로 배가 부르게 된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우리가 사람과 이렇게 관계해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상대방에게 전해지고 그 상대방이 그 말을 먹고 배부르게 될 수도 있고 그 말을 하는 당사자인 자기 자신도 그 말을 먹고 배부르게 될 수 있답니다.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될 수도 있답니다. 사람이 많이 먹고 배부르면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하는 말로 인해서 그 말을 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배부르고 만족하게 되는 그런 말이 있답니다. 착한 말, 좋은 말을 말하겠지요. 21절은 조금 다릅니다.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도 먹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혀의 열매, 말을 먹으리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이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혀를 잘못 함부로 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혀의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 교훈은 말이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말은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교훈은 말의 영향력입니다. 말이 입에서 나가게 되면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듣게 되고 듣는다 하는 말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먹고 배부를 수 있고 자기 자신도 그 말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를 먹게 된다.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잠언 13장 2절 말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해서 복록을 누리거니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되는데 아, 그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아니 잘못된 번역이 아니라 의역을 한 거죠. 원래 말은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좋은 것을 먹거니와 그 원래 그런 단어 그런 말입니다. 원래 그런 말인데 그 좋은 것을 먹는 것을 그 결과를 복을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의역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말이 그 말이 단순히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에게 사람 다른 것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 힘이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에 씨가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말을 심으면 열매를 씨를 심는 것처럼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것을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말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말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말은 힘이 있어서 우리말 속담에 말로 천냥빛을 감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말이 때로는 천냥빛을 갚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이 일어서기도 하고 견고히 서기도 하지만 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의 말입니다. 말 한마디에 성이 무너질 수도 있고 성이 진흥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격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격한 감정 노를 쉬게도 멈추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의 힘이 얼마나 할까요? 말이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사람들이 이것을 실험을 구체적으로 해서 증명하려고 한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사람의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낼 때에 내면서 입술 모양이나 입 모양이나 아니면 혀 모양에 따라서 말이 다 바뀝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그거를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진동 말의 파장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그걸 알아듣게 되는 거죠. 아,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그 파장이 물리적으로도 과연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흥미로운 시험들이 있어요. 일본에서 물은 알고 있다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물을 떠놓고 물에다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축복하고 하면 물의 파장이 물의 분자 구조가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된답니다. 근데 물에다가 막 저주를 하고 막 욕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물의 분자를 찍었는데 분자가 아주 어지럽게 나옵니다. 그게 정말로 그런 건지 아 이게 일반적인 시험으로 증명이 된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책이 있어요. 양파를 땅에 묻고 그 싹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양파 한쪽에 또 한쪽에 놓고 한쪽은 저주를 하고 한쪽은 축복을 하고 막 했더니 양파가 저주하는 양파는 아주 더디 자라고 못생기게 자라고 축복하는 양파는 아주 파릇파릇하게 잘 자라고 그런 실험 결과도 있어요. 진짜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2009년에 한국의 MBC 방송에서 실제 실험을 했는데요. 밥을 해가지고 밥을 유리병에다 담았어요. 유리병에 담아가지고 한 병에는 고마워, 한 병에는 짜증나 이런 표를 붙였어요. 글을 써가지고 붙이고 그렇게 두 개씩 MBC에서 활동하는 아나운서들에게 다 그걸 주었어요. 그리고 책상 자기 책상 앞에 놓고 일부러 마이크를 가지고 이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병에다가 고마워 하는 병에다가 헤드폰을 그 스피커폰을 씌우고 그리고 말을 합니다. 고마워. 네가 있어서 내가 먹음으로 배부르고 맛있고 너를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축복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짜증나라고 쓴 병에다가 스피커폰을 다시 씌우고 그리고 거기다 대고 욕을 하고 짜증나. 보기 싫어. 한 너만 보면 난 기분이 많이 나빠. 막 이런 험담을 막 부었어. 그렇게 하루에 세 번 이상 하게 했어요. 이 아나운서들에게. 그렇게 하루에 세 번 이상 하게 해가지고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병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결과를 다큐로 방송을 해줬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때. 놀라운 결과입니다. 고마워라고 쓴 병에는요, 그 밥이 썩는데, 곰팡이가 일어나는데 하얀 곰팡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보기가 보송보송하니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이쪽 짜증나라는 병에 담긴 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밥이 썩어가지고 곰팡이가 일어나는데 곰팡이가 하얀 것은 얼마 없고 까만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로 이상한 현상이에요. MBC라는 공익방송이 그것을 꾸며가지고 했을 리는 없고 병에 유리병에 담고 뚜껑까지 닫아가지고 거기다가 스피커폰을 씌워가지고 말하는데도 그런 영향이 말의 영향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정말로 사실일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물들, 사람의 말의 언어의 의미나 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것들,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실험들이 있지만 실제로 말이 내용으로 전달될 때는요, 파격적인 힘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 예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극장 안에 사람이 가득 차 있는데 부랴 하고 누가 소리 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깜깜한 뭐 이렇게 조명도 잘 안 돼 있는 극장 안에서 막 서로 출구를 찾아서 나가려고 막 사람들이 밀리는 바람에 서로 밀치고 막 부딪히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다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잡혔는데 장난으로 했다는 거예요. 장난. 실제 불이 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 속에서 불의하면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해보고 싶었대요. 호기심에.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형사법으로 구속이 됐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이야기는 그냥 장난삼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이 다치고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었겠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형사법으로 묻는 판례가 있어요. 미국에. 제가 이걸요. 어디서 들었냐면 제 조카, 처조카 중에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법률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데 그런 판례가 있대요. 아 우리가 흔히 아 죽고 싶다. 아 또 막 그 화가 나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때 그렇게 심각하게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뭐 화나면 그럴 수 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요. 이게요. 아주 중요한 법적인 근거가 돼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서 나 죽고 싶다. 나 죽어버리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자살 징후가 있다고 보고 주위에서 관찰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밝은 곳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화가 나서 누군가에게 죽여버리겠다 I'll kill you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면 형사법으로 걸린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그냥 농담처럼 재미있게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화가 났을 때 막 상대방과 싸울 때 그럴 때 말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싸움의 정황 같은 것들이 참작이 돼서 살인 미수죄가 성립이 됩니다.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말을 조심하라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면서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라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거기 예가 세 가지 나와요. 첫 번째 예는 말, 짐승 말을 입에다가 재갈 하나 물리면은 어린아이가 말을 끌고 다닐 수 있대요. 그게 잠언 3장 2절에 나온 이야기예요. 재갈 하나로 말이 마음대로 제어가 가능하대요. 두 번째, 3절에는 배의 키를 가지고 조종을 한대요. 키가 아주 작은 거지만 그 키를 가지고 아무리 큰 배라도 그 키에 의해서 움직인대요. 사람의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라는 게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사람의 전체의 삶이 인격이 움직일 수 있는 좌우될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5절로 6절 야고보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불, 불씨 아주 작은 겁니다. 불 하나 잠깐 붙였는데 그게 확산되면 엄청난 것을 태워낼 수 있다. 무서운 것이 된다. 말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3절 말씀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로 자기 생명을 지키기도 하고 멸망을 자초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도요 말의 힘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예,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그게 믿음이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공표되는 믿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것이 말로 입으로 시인할 때 비로소 그게 증명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그처럼 소중한 것이라. 이런 이야기들 전체를 정리해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단순한 파장의 이야기가 아니고 의사소통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말이 사람의 의지가 담길 때는 힘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힘이 일어날 수 있지만 실제로 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인격이 말에 의해 지배되고 사람의 생명이 말에 의해 좌우되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인하는 이 입술의 고백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배부르고 만족스러운 말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제안을 몇 가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이 속에서 나옵니다. 생각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넣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을 지배하게 되고 그 생각이 나와서 언어가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람의 인격이 추하냐 아름다우냐를 어디서 결정합니까? 입에서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드러난다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그 근본은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10절에 보면 그 신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 즉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가득 차 있게 되고 그 말씀이 입안에 있게 되면 재판할 때에 바르게 재판할 수 있다. 이건 왕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경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입술에 말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든 행동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까이 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해서 이 말씀으로 지배받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가 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축복된 길입니다. 두 번째, 나쁜 말, 악한 말, 그런 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삼가셔야 합니다. 욕을 한다든지, 아, 욕도 뭐 가볍게 하는 정도라면 또 좀 이해할 수 있지만, 심한 욕, 거짓말, 모함, 험담, 부정적인 말, 악한 말,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쪽의 이야기를 좀 더 길게 하고 싶습니다. 선한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선한 말이 있습니다. 복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로 인해서 듣는 사람도 말할 듣는 사람도 물론이려니와 말하는 자신도 그 말을 먹고 배부르고 만족하게 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삼가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모두가 다 함께 분위기가 가라앉습니다.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을 하면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기쁘고 복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 긍정적인 말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두 번째,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게요, 책 제목입니다. 원래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하고 그 외에 세 사람이 같이 그 공저 여러 사람이 쓴 책인데요. 원래 이 책 이름 미국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원래 이름은 Well Done입니다. Well 그 고래죠. 고래가 잘한다. 그 고래를 칭찬하는 말입니다. Well Done 그런 제목인데 그런 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는 좀 그래서 그 말을 제목을 좀 바꿨지요. 고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만든 책인데요. 이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한 번은 샌디에고에 갔다가 시월드에 누가 좀 꼭 가보라 그래가지고 가서 시월드에 가서 그 샤무가 쇼하는 것을 보게 됐답니다. 너무 놀랬대요. 뭐 조금 뭐 하겠지. 그런데 보니까 샤무가 사람이 시키는 대로 막 물속에서 공중으로 뛰어오르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뭐 공을 가지고 이렇게 놀기도 하고 아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그 큰 고래가 마지막에는 그 고래가 그 물 가쪽 청정들이 있는 가쪽으로 가면서 그 뭡니까 지느러미로 찰싹찰싹 치면은 물이 팍 튀어오는데 너무 흥분되더래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뒤로 가봤대요. 가가지고 조련사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샤무를 훈련시킬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훈련사, 조련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주 너무 흥미로운데 돌고래들이 들어오게 되면 얼마 동안은 절대로 훈련을 안 한대요. 처음부터 훈련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한대요. 아예 훈련을 안 하고 돌고래하고 샤무하고 계속 놀아주는 것만 한대요. 놀아주는. 만지고 부딪히고 안고 같이 뒹굴고 그렇게 조련사하고 계속 같이 하면서 두들겨주고 만져주면서 칭찬한대. 잘했어. 정말로 I love you. 그렇게 고래하고 굉장히 가까워지는 그런 기간을 통해서 가까워지면서 칭찬하고 그러면은 고래가요 좋아서 스스로 춤을 춘대.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 훈련을 꼭 시켜서 되는 게 아니래. 미물에 지나지 않는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추는 겁니다. 제가 지금 두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예를 들려고 합니다. 이 두 소년은 한 사람은 동구권, 동유럽에서 살고 한 사람은 미국에서 살고 근데 이 두 소년이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두 소년이 둘 다 뭘 하냐면요. 복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복사. 우린 잘 모르죠? 저도 좀 처음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복사라는 게요. 그 천주교에서 신부들이 미사를 할 때 그 옆에서 돕는 일을 하는 걸 복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신부가 이제 미사를 하고 성찬을 할 때 옆에서 이제 그 성찬기를 들고 또 뭐 이렇게 그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두 선인이 똑같이 그 일을 하다가 두 선인이 똑같이 그 성찬기를 떨어뜨렸어요.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그러니 뭐 성찬 그릇들이 그냥 깨지고 얼마나 분위기가 험하게 좋겠어요. 그 예배 중에 말입니다. 동구권에서 일어났던 이 한 소년을 지도하던 신부가 소년을 발카락게 쏘아보면서 미친놈 같으니 그딴 식으로 실수를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만 그리고 쫓아낸 거예요.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듣던 소년이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고 나가면서 복사의 옷을 벗고 벗어던진 다음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았답니다. 무신론자가 되고 전전긍긍하고 살고 그러다가 뭐 공산주의 그때 당시 그 공산당이 그 소련의 공산당으로 혁명이 막 일어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실권을 잡고 막 그래가지고 유고슬라비아 연방을 독립을 한 다음에 연방에서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이 되고 나중에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이 돼서 공산주의로 하다가 독재자가 됐습니다. 정권을 틀어잡고 죽을 때까지 틀어잡고 그런 사람이 이 소년을 지도하던 신부는 소년이 떨어뜨려 당황하니까 놀라니까 등을 두드리면서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나도 너만 할 때 이렇게 실수했다. 그런데 나 지금 신부 됐잖니? 너도 잘 견디면 훌륭한 신부가 될 거야. 그렇게 칭찬을 해준대. 근데 이 사람이 점점 잘 자라가지고 나중에 훌륭한 신부가 되고 미국의 대주교까지 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이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미국에서 알아주는 신부래요. 훌턴 쉰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 천주교에서는 TV에서도 방송을 하는 TV 사역자이기도 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이 죽었을 때요. 뭐 100만 명 이상이 추모 물결이 이루어질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이 컸대요. 똑같은 실수인데요. 실수를 책망하고 저주하느냐 아니면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느냐 이 말 몇 마디에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신하기 전에 칼빈 신학교에서 야간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고학을 하면서 교내 서점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도 서점하셨다면서요. 제가 교내 서점이라는 걸 좀 했습니다. 교내 서점이라는 것이요. 무슨 뭐 이렇게 서점이지 뭐 이렇게 제대로 차려있질 않고, 그때 당시 칼빈 신학교가 평안교회 앞에서, 평안교회에서 했는데, 그 평안교회 본당 들어가는 입구 옆에다가 이렇게 널판지를 베니다판 깔고, 그리고 그 위에 책을 놓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만 책을 파는 그런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어느 날 이제 수업을 마치고 일찍 나와가지고 이제 책을 이제 팔고 다 이제 학생들이 간 다음에 책을 이제 정리합니다. 박스에 담아서 창고에 넣어놓고 다시 또 다음날 또 피우고 뭐 이제 그런 일인데 박스에 하나씩 이제 모아서 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교수님 한 분이 이제 퇴근해서 가시면서 저에게 오는 거예요. 와서 이렇게 왔더니 앉아서 책을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박스에 담든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학교에서 이제 책을 파니까 이제 잘 알죠. 그 교수님 교과서도 제가 팔고 그랬으니까 잘 알죠. 김전도사, 힘들지? 힘들지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내가 교수 생활 오래 하면서 봤는데 교내 서점 열심히 잘한 사람들이 목회도 더 잘하더라. 그러면서 교수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제 가세요. 그래? 그럼 갈게. 그러면서 주섬주섬 돕다가 일어나서 가시는 거예요. 다 정리하고 집으로 버스를 타고 오는데요. 그 말이 내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교내 서점 하는 사람들이 목회도 잘하더라. 여러분, 교내 서점하고 목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 있어요?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목회를 꿈꾸는 거예요. 제가 차 안에서 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목회를 꿈꾸고 있더라. 이야, 나도 목회 잘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 그때 그 따뜻한 기분, 느낌,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말들을 왜 우리가 아끼느냐는 겁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좀 하십시오.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은요. 세 번째 감사하고 찬양하는. 아, 이 말은요, 표현이 좀 다를 뿐입니다. 감사, 찬양,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 내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예배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아, 노래 부르기 위해서 합니까? 아, 예배 심심하니까, 예배가 지루하니까, 뭐, 노래도 넣고, 뭐, 기도도 넣고, 그러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자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 감사하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 하나님을 칭찬드리,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최고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내가 내 백성을 찬송을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말, 이것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면 저절로 부정적인 말을 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을 해서 진짜 배부를 수 있는 말, 네 번째, 복음을 전하는 말.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생명을 살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복음을 심으면 복음의 씨가 생명을 낳게 되고 생명을 얻는 배부름을 얻게 됩니다. 전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때 그 기쁨, 그 보람, 무엇을 먹는들 그렇게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말 중에 가장 생산적인 말이 있다면 저는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이토록 기쁨이 된답니다. 그런 말을 하자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얻는 그런 축복, 아니 아버지 앞에 가면 그 상급이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길이길이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상으로 배부르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한 번은 저한테 이제 자신의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당뇨병을 오랫동안 앓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병이 뭔지 아세요? 고약? 그런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뭘까요? 그랬더니 당뇨병입니다. 아, 당뇨병이 왜 이렇게 고약스럽습니까? 음식이 있는데 앞에 음식을 놓고도 마음대로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음식을 가려 먹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도요, 보리를 섞어서 만든 밥을 꼭 가져오셔요. 집에서. 그래서 그 음식을 따로 그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국밥 먹고 뭐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데 못 드세요, 못 드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뇨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 아무 음식이나 막 먹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 최근에 뭐 다이어트 하신다고 뭐 그러시던데 사람이 왜 다이어트를 합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됩니다. 말은 어떻겠습니까? 말. 말은 더 영향력이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말이라는 것이 영향력이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에 대해서 가려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겁니다. 내가 뱉은 말을 다른 사람이 듣고 배부를 수 있는 말. 내가 뱉어서 그 말의 영향력이 결과가 나한테 되돌아왔을 때 그 말로 인해 내가 먹고 배부를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말들.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상받을 수 있는 말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말로 여러분의 삶이 배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뱉은 말을 다른 사람들도 먹고 나도 먹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될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소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찬양하는 말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전해서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이끄나 생명의 배부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